VOA 세계 뉴스입니다. 라트비아와 에스토니아가 중부와 동부 유럽 국가들과의 협력을 위해 중국이 주관해온 16+1 정상회의 타이틀을 발표했습니다. 라트비아 외교부는 어제 성명에서 현재 라트비아의 외교와 무역정책 우선순위를 고려해 중부와 동부 유럽 국가 중국 간 협력 프레임워크 참여를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다만 계속해서 중국과 양자적으로 그리고 상호 이익과 국제법 존중, 인권, 국제적인 규칙 기반 질서에 기초한 EU 중국 간 협력을 통해 건설적이고 실용적인 관계를 추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에스토니아 정부도 이날 라트비아와 비슷한 내용의 탈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자국이 2012년부터 중부와 동부 유럽 그리고 중국 간 협력 포맷에 참여해왔지만 지난 2월 정상회의 이후 포맷의 어떤 회의에도 참가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스토니아는 이어 계속해서 중국과 건설적이고 실용적인 관계를 추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는 규칙 기반 국제 질서와 인권과 같은 가치에 부합하는 EU 중국 간 관계를 진전시키는 것도 포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EU 회원국들과 세르비아 등 유럽 내 비-EU 회원국들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16+1 정상회의를 주관해왔습니다. 특히 이 회의를 유라시아 대륙의 교량, 철도, 발전소 등 기반시설을 건설하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1대1로 전략의 일환으로 활용해왔습니다. 라트비아와 에스토니아의 이날 탈퇴로 발족 당시 중부와 동부 유럽 17개 국가들이 참가했던 정상회의 규모는 14개 회원국으로 줄었습니다. 또 다른 회원국이었던 리투아니아는 지난해 탈퇴했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은 러시아군이 점령한 우크라이나의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가 엄중한 시간에 직면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어제 러시아의 요청으로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에서 최근 공격으로 자포리자 원전 일부가 손상됐다며 용납할 수 없는 잠재적 방사능 유출 위험성을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IAEA 전문가들은 핵 안전성과 관련해 당장의 위험이 없다고 믿고 있지만 그런 상황은 언제라도 바뀔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핵 안전성과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는 어떤 군사 행동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자포리자 원전과 같은 대형 핵시설 인근에서의 군사행동은 매우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에너지 수급 난으로 인해 올 겨울에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숄츠 총리는 이날 수도 베를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몇 달 동안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면서도 시민들이 추위에 떨거나 에너지 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숄츠 총리는 시민들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할 것이라며 정부가 주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러시아산 석유와 석탄, 천연가스를 대신할 대체 에너지 확보를 위해 이미 취한 조치들을 거론했습니다. 한편 숄츠 총리는 에너지 수급난에 따른 폭력적인 시위 촉발 가능성을 우려하는지 묻는 질문에 독일 사회복지제도의 강한 전통을 거론하며 이 나라의 소요 사태가 일어날 것으로 믿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숄츠 총리는 독일이 러시아 에너지에 의존해왔던 과거 정책이 실수였다고 인정하는 듯한 입장을 밝히면서 에너지원을 보다 빨리 다원화했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인권 탄압 문제 등과 관련해 르완다 당국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콩고에 이어 르완다를 방문한 블링컨 장관은 어제 르완다 수도 키갈리에서 연 회견에서 1994년 인종 학살을 겪은 르완다의 매우 어려운 역사를 인지하고 있고 그 여파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그러나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유죄 선고, 현 정부의 반대 의견을 표출하는 이들을 괴롭히는 행위는 전체 평화와 안정 그리고 성공을 저해한다고 우리는 믿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10일 금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안소영입니다. 한국을 방문한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한 에드마키 미국 상원 아태 소위원장을 접견하고 미한동맹 강화와 한일 경제협력에 애써준 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코로나 방역전 승리를 주장한 북한 당국이 주민들을 위한 국제사회 백신 지원 제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30도의 분포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을 방문한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즉 CBI들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사회 핵 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북핵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을 방문한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10일 서울 용산 한국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오찬을 가졌습니다.
And I'd like to reaffirm our clear commitment to the full verifiable.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이 자리에서 한반도 특히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즉 CVID에 대해 완전한 지지를 표명한다며 이런 목표는 근본적으로 지역 안보와 평화, 안정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CVID는 북한 비핵화 표현 가운데 가장 강한 내용을 담고 있어 북한의 반발로 잘 사용하지 않던 개념입니다. 미한은 지난 5월 정상회담 뒤 발표한 미한 정상 공동성명에서 CVID 대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대신 쓰기도 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이 CVID 표현을 공개적으로 사용한 것은 최근 국제사회에서 핵확산 금지조약, 즉 NPT 체제가 흔들릴 우려가 커진 때문이라는 관측입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최근 NPT 준수를 촉구하는 등 국제사회 NPT 체제 강화 필요성을 적극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를 겨냥한 핵무기 사용 위협과 북한의 한국에 대한 선제 공격 위협, 이란 핵 문제 등으로 NPT 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유엔과 서방 세계에서 커지고 있다며 구테우스 사무총장의 발언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고도화 과정에 대한 민감한 반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7차 핵 실험을 감행하게 되면은 가뜩이나 위태로운 NPT 체제가 더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엔 이쪽에서도 지금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유엔 사무총장도 CVID라는 표현을 쓴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됩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유엔은 항상 한국 국민 그리고 한국 정부와 연대하고 함께할 것이라며 한국은 유엔 활동에 있어서 모범 국가이고 항상 유엔의 활동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데 대해 사의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평화 구축 활동과 관련해 한국은 분명히 지도적 위치에 있다며 특히 인권에 대한 한국의 변함없는 지지, 또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로서의 한국의 입지는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 경제적 발전에 대한 한국의 기여와 기후변화를 비롯한 여러 국제사회의 도전에 대해서도 한국의 기여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최근 한국 내 홍수로 인한 희생자들의 유족에게도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전화통화에 이어 직접 만나 오찬을 함께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국제사회가 직면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무총장님의 모습을 보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과의 오찬을 마친 뒤 박진 외교부 장관과도 회담을 가졌습니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국은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유엔과 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장관은 또 윤 대통령께서 다음 주 월요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담대한 계획을 통해 북한에 대한 대통령의 견해를 발표할 것이라며 북한이 비핵화라는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대립과 도발 대신 대화 테이블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담대한 계획이란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이행할 경우 이에 상응해 단계별로 제공할 수 있는 대북 경제 협력과 안전보장 방안을 담은 대북정책 로드맵을 말합니다. 박 장관은 이와 함께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단합해 북한의 핵 개발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발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실효적 북핵 대응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유엔의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대화를 시작하는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환영한다며 유엔도 전폭적인 지지를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비확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한국의 강한 신념이 매우 인상 깊었다며 기후변화와 국제기구의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해서도 평가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일본 몽골에 이어 11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았습니다.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 이후 4년 만에 방한이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한 에드마키 미국 상원 동아태 소위원장을 오늘 접견하고 미한동맹 강화와 한일 경제협력에 대해 애써준 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마키 위원장을 만나 3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미국 하원에서 그리고 또 10여 년 이상을 상원에서 미한동맹 강화와 한일 경제협력에 많이 애써줬다며 국민을 대표해서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마키 위원장은 상원에서 동아태 지역 의원 외교를 총괄하는 인사이자 의회 내 코리아 스터디 그룹의 일원으로서 미한동맹을 강력히 지지해온 인물입니다. 마키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지난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가진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바이든 대통령과의 대화를 통해서 양국 간의 파트너십이 더욱더 심화됐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근 반도체와 칩 산업과 관련된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통과되면서 경제적 전략적인 양국 관계가 훨씬 더 심화될 것이라면서 윤 대통령의 리더십과 역할로 인해서 양국 국민들의 밝은 미래가 보장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코로나 방역전 승리를 주장한 북한 당국이 주민들을 위한 국제사회 백신 지원 제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선 모든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으며 장단기 군사 대비 태세를 조정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국무부는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국제사회 지원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11일 전화 브리핑에서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전 승리 주장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매우 우려한다고 답했습니다.
Look, we are very concerned about how COVID-19 could affect the North Korean people and
이어 미국은 북한에 대한 백신 제공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우리는 북한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고 필요할 경우 억제하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다른 형태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려는 미국과 국제 구호 단체 보건기구의 노력을 강력히 지지하고 독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파텔 부대변인은 북한은 지금까지 코백스의 모든 백신 기부를 거부했다며 우리는 북한 내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중요한 인도적 지원을 목표로 하는 국제적 노력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o date, DPRK has refused all vaccine donations from COVAX. We continue to support international
그러면서 북한이 백신을 요청할 경우 우리는 백신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며 우리는 주민들의 신속한 백신 접종을 촉진하기 위해 북한이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파텔 부대변인은 말했습니다. 파텔 부대변인은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완화 조치가 7차 핵실험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미국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The US assesses the DPRK is preparing its Punggye-ri test site for what would be its
이어 이 평가는 북한의 자체적인 공개 성명과도 일치한다며 우리는 한국, 일본과 긴밀히 조율하면서 모든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고 더 나아가 적절한 장단기 군사 대비 태세를 조정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파텔 부대변인은 우리는 핵 프로그램에 대한 북한 정권의 강화된 수사에 우려한다면서 7차 핵실험은 중대한 긴장 고조 행위로 여겨지고 영내와 국제 안정은 물론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며 우리 세계의 비확산 노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We're concerned by the regime's strengthened rhetoric around its nuclear program.
파텔 부대변인은 최근 중국이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에 반대하며 한국의 3불 1한 정책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선 사드가 한국의 자위적 방어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On THAAD, we believe THAAD is a prudent and limited self-defense capability designed to
미국은 사드가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에 대응하기 위해 고안된 신중하고 제한적인 자위적 방어 역량이라고 믿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대해 자위적 방어 수단을 포기하라고 비판하거나 압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미국과 한국은 한국과 한국 국민들을 무력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동맹군을 보호하기 위한 순전히 방어적인 목적으로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겠다는 동맹의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함자입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방역에 승리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미국의 보건 전문가들은 제대로 된 검사도 없이 어떻게 그런 판단을 하느냐는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섣부른 방역 승리 선언이 오히려 주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박승혁 기자입니다.
미국의 보건 전문가들은 북한이 신종 코로나 검진 장비도 거의 없고 제대로 된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조차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안다면서 그런 상황에서 방역 승리를 선언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존 스와츠버그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전염병 백신학 교수는 11일 VOA와 통화해서 북한이 자국 내 코로나 유행의 범위와 사망자의 수를 정확히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is not doing much in the way of testing at all. It's not possible for North Korea to know the extent of their epidemic and how many people really have died.
북한은 코로나 검진 측면에서 취하는 조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황현중 미국 외교협회 국제보건연구원도 북한의 검진 역량 부족으로 인해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코로나에 감염됐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망했는지 알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So, you know, given this limited testing capacity, it will be very hard to know like how many people are actually infected.
더구나 코로나 사망자들 사이에서도 코로나가 직접 사인이었던 경우와 기저질환 악화로 인한 사망의 경우가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황 연구원은 북한에서 지난 3개월간 코로나로 인해 단 74명의 사망자만 나왔다는 발표도 믿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인구 규모가 비슷한 중국 상하이 지역에서 코로나 누적 사망자가 595명이다며 해당 지역은 인구의 80% 이상이 백신을 맞았는데도 그 정도 피해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In this most recent outbreak, about 595 people died of COVID.
상하이에서는 올해 4월 오미크론 변이의 재유행으로 중국 당국이 도시 전체를 봉쇄하는 등 극단적인 방역 조치가 이뤄진 바 있습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0일 평양서 열린 전국 비상방역총화회의에서 코로나 방역 승리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발생 사실을 최초로 공개한 지난 5월 12일 이후 유지해온 최대 비상방역체계의 등급을 낮췄습니다. 로런스 고스틴 조지타운대 공중보건법 교수 역시 중국보다 백신 접종률이 낮고 검진 장비마저 부족한 북한에서 방역 승리를 선언한 점이 석연치 않다며 섣부른 선언이 오히려 주민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North Korea is far more vulnerable than China. Because there have been no vaccine.
북한은 백신이 없어 중국보다 훨씬 취약하며 이에 따라 향후 더 많은 입원, 사망 그리고 잠재적으로 북한 보건 체계가 압도당하는 큰 유행이 다시 관측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북한은 백신 미접종 때문만이 아니라 영양실조와 보건시설 부족 등 다른 무수한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다른 어느 나라보다 취약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f anything is more, not less vulnerable, not only because they're not vaccinated, but also because they're malnourished, they lack adequate health care.
고스틴 교수는 이에 따라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지도부가 주민들을 호도하기 위해 그런 발표를 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I do think that North Korea is misleading its public and it's creating a false sense of
북한 당국이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날조된 안전함을 주민들에게 인식시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스와츠버그 교수 역시 유행병이 창궐하는 상황에서 정확하지 않은 정부 발표는 국민에게 혼선을 주며 이는 결국 위험을 키운다고 말했습니다. 잘못되고 섣부른 발표로 인해 국민이 정부를 믿어도 또는 믿지 않아도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When the population cannot trust what the government's saying, it's very, very difficult, if not impossible.
스와츠버그 교수는 국민이 정부를 믿지 못하게 될 경우 팬데믹을 통제하기란 어려움을 넘어 불가능에 가까워진다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만약 북한 주민들이 김 위원장의 말을 믿는다면 더 이상 유행병에 대한 경계심을 갖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 상황이 더 나빠질 뿐이라고 스와츠버그 교수는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고 있는 제10차 핵확산 금지조약 평가회의에서 미국 공무부 고위관리가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이 국제안보와 세계 핵 비확산 체제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미국 공무부의 토마스 컨트리맨 국제안보 비확산국 선임고문이 북한의 계속되는 핵미사일 개발과 대북제재 회피 움직임을 규탄했습니다. 제10차 핵확산 금지조약 평가회의 제2위원회 회의에 미국 대표로 참석하고 있는 컨트리맨 선임고문은 9일 공개된 성명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국제평화와 안보, 세계 비확산 체제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과의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모색하는 조정되고 실질적인 접근법에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이 핵확산 금지 조약과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에 조속히 복귀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컨트리맨 선임 고문은 또 북한이 계속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제재 회피를 통해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당사국들이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것이 북한과의 향후 대화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컨트리맨 선임 고문은 미국은 핵 확산 금지 조약과 영내 안보를 강화하는 비핵지대 조약들을 지지한다며 미국이 서명한 의정서들을 비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지대의 평화를 향한 진전은 신뢰를 구축하고 모든 영내 국가들의 합법적인 안보 우려를 다루는 것을 목표로 이뤄지는 직접적이고 포괄적인 대화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컨트리맨 선임 고문은 이에 앞서 지난 8일 열린 제2위원회 회의에서도 북한과 중국의 핵과 미사일 전략 증강 움직임을 비판하면서 동아시아 영내에서 새로운 탄두를 추가로 도입하는 나라는 중국과 그 동맹국인 북한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As for Asia, the only states introducing additional new warheads
이어 회의에 참석한 모든 각국 대표단은 중국의 전략 지정학적인 의도를 알고 있다며 중국과 북한 등의 군비 확장 움직임을 규탄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이번 제10차 핵확산 금지조약 평가회의에 제출한 국가이행보고서를 통해서도 북한의 도발 중단을 촉구하고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있다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은 국가이행보고서에서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미국과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협상을 벌일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의 적대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정책은 미국과 동맹국 그리고 배치된 군대의 안전을 증진하는 가시적 진전을 이루기 위해 북한과의 외교를 탐색하고 열려있는 조율되고 실용적인 접근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달 1일 시작된 제10차 NPT 평가회의는 오는 26일까지 계속됩니다. 5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이 회의는 핵무기 보유국과 비보유국들이 조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하는 국제회의입니다. 이번 회의는 당초 2020년 4월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몇 차례 연기된 끝에 7년 만에 열리게 됐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이 미국 의회 대표단을 이끌고 타이완과 한국, 일본 등 아시아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번 순방의 핵심은 방위였다고 강조했습니다. 평양 방문 경험을 거론하면서 북한은 끔찍한 곳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워싱턴으로 돌아온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은 이번 순방의 핵심 목적이 보호, 즉 방위였다고 밝혔습니다.
Protecting to defend is what our Codells are always all about defense. That's the purpose, the justification.
펠로시 의장은 11일 의사당에서 열린 의회 대표단의 귀국 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경제와 거버넌스 문제도 방위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의회 대표단의 이번 순방이 안보, 경제, 거버넌스 분야에서의 협력을 늘리는 강력한 아시아태평양 구상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뒤를 따른 것이라는 덧붙였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중국의 강한 반발을 산 타이완 방문과 관련해선 타이완을 둘러싼 현 상태를 바꾸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Our purpose in going to Taiwan was to say that we have this strong relationship built on the status quo.
의회 대표단의 타이완 방문 목적이 미국과 타이완이 현상 유지를 기반으로 구축된 강력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이었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우리는 이런 현상 유지를 지지하고 그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중국은 우리가 그들의 심기를 건드리려고 타이완을 방문했다고 주장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중국이 타이완을 고립시키는 것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한국 방문과 관련해선 폴 라케메라 주한미군 사령관의 안내로 비무장지대를 방문해 남북 상황에 대한 최신 정세를 보고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We had the privilege led by the General LaCamera to go to the DMZ to get an up-to-date current report of the North-South.
이어 평양을 방문한 적이 있기 때문에 DMZ 방문이 흥미로웠다고 말한 뒤 북한에 가본 적이 있는데 그곳은 끔찍한 곳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이날 순방 결과를 설명한 별도의 성명에서도 대표단이 영내에서 많은 관여를 통해 안보, 경제, 거버넌스를 증진하는 데 집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각 순방 국가의 논의는 독재 정치에 맞서 민주주의를 보호하고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등을 통한 강력한 경제 성장을 촉진하며 거버넌스와 관련해선 코로나에 대응하고 기후위기로부터 지구를 구하는 등 공동의 기회를 잡고 공동의 도전에 대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의 그레고리 믹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이번 순방 중 타이완과 일본,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물자 전달이 지연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한 논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교위원회 차원에서 이런 방위물자 전달의 가속화를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재무부 고위당국자가 싱가포르를 방문해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을 차단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자금 세탁 방지를 담당하는 국제기구 대표와도 회동했습니다. 박동정 기자입니다.
미국 재무부의 엘리자베스 로젠버그 테러자금 금융범죄 담당 차관보가 이번 주 싱가포르 당국자들과 만나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 차단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재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로젠버그 차관보가 10일과 11일 싱가포르를 방문해 현지 재무부, 통산산업부, 통화당국 등의 관계자들과 회동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로젠버그 차관보는 이번 방문에서 북한의 불법 활동으로부터 미국과 세계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고 수년간의 경제 발전을 후퇴시키고 불법 금융의 위험을 높인 버마 위기에 대응하는 문제를 다뤘다고 재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방문에선 우크라이나 사태도 집중 논의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무부는 로젠버그 차관보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푸틴의 전쟁과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유권 침범에 대한 국제사회 대응의 일환으로 대러 금융 제재와 수출 통제에서 싱가포르가 보여준 강력한 행동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푸틴의 수입을 제한하기 위해 러시아산 석유에 상한선을 부과하는 기술적 작업을 포함해 전쟁의 파급 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로젠버그 차관보는 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라마쿠자르 회장과도 만나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 조달 대응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현지 에너지, 해운, 금융업계 대표들과 국제에너지 가격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로젠버그 차관보는 대북 강경파로 알려진 대북 제재 전문가입니다. 바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09년 5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재무부에서 테러금융정보 차관과 테러자금 금융정보 담당 차관보의 선임 고문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는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신미국 안보센터에서 에너지와 경제, 안보 프로그램 국장을 지내며 확산금융 관련 대북 제재에 대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특히 2018년 하원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미국의 가장 긴급한 국가안보 우려인 북한, 이란과 시리아에 대한 정책의 핵심 부분으로 확산금융 저지를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확산금융은 핵과 생화학무기의 제조와 획득 등에 사용되는 자금이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한편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 국가 중 대북 제재를 적극 이행하는 국가로 꼽히고 있지만 싱가포르 국적자와 업체가 연루된 대북 제재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지난 4월 대북 제재를 위반한 싱가포르 기업의 자금 59만 9,930달러에 대한 몰수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싱가포르인 소유 유조선인 커리저스 호에 대해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미 법원의 몰수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BOE 뉴스 박동장입니다.
예, 북한이 가동이 중단된 시리아 내 공장의 기계와 장비 복구 문제에 적극 관여하기로 했습니다. 현 유엔 대북 제재가 북한과 제3국 간 기술 분야 협력은 물론 북한 노동자 파견 등을 금지한 만큼 제재 위반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유엔 관계자는 관련 사안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북한이 시리아 산업시설 재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시리아 관영 산하통신은 11일자 보도에서 전날인 10일 시리아 산업부에서 시리아 북한 공동산업협력 공동기술위원회가 열렸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은 전쟁과 산업 부문의 무차별적 파괴에 영향을 받은 시리아 국영 회사들의 생산라인과 기계를 복구하는 데 있어 북한의 기술적인 전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는 지하드 사바흐 시리아 산업부 장관이 주재했으며 김혜룡 시리아 주재 북한 대사 대리가 북한을 대표해 참석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회의에서 기계와 장비, 생산라인을 생산적으로 재가동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양국 간 공동협력 로드맵을 작성하고 현장에서 기술적, 법적 실태를 점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처럼 북한과 시리아가 기술 분야 협력을 약속하고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현행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는 북한이 제3국에서 기술 분야와 관련된 협력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채택된 결의 232호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의료 분야를 제외한 과학과 기술 분야에서 북한을 대표하거나 북한이 후원하는 개인 혹은 기관과 협력을 중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협력이 핵과 미사일 등과 관련이 없는 과학 혹은 기술 분야일지라도 관련국은 이런 활동이 북한의 핵 확산과 관련이 없다는 점을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알리는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또 지난 2017년 채택된 결의 2397호는 북한 노동자가 모두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북한 기술진들이 시리아에 올 경우 노동자 관련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아울러 유엔 결의에 따라 북한이 제3국과 합작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점도 이번 시리아와의 협력에 제동이 걸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밖에 시리아가 재가동을 언급한 기계와 장비 등은 북한에 대한 수출과 수입이 전면 금지된 금수품입니다. 북한이 기계와 장비를 직접 판매하거나 구매하지 않더라도 북한이 금수품을 직접 다룬다는 점에서 제재 위반 논란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유엔 관계자는 시리아와 북한이 기술 협력 분야를 논의했다는 보도와 관련한 BOE의 질의에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이 사안에 대한 추가 조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의원들이 미국 재무부가 최근 북한 해커 등 사이버 범죄자들의 가상화폐 세탁을 도운 믹서업체를 제재한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미국 국가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대담한 조치라는 평가입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미 재무부가 최근 가상화폐 믹서업체 토네이도 캐시를 제재 대상에 올린 건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워런 의원은 지난 9일 트위터를 통해 이 업체는 북한 해커와 다른 사이버 범죄자들의 가상화폐 세탁을 도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미국의 국가안보를 보호하고 범죄자들이 법 집행을 피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대담한 움직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그레고리 믹슬 하원 외교위원장도 지난 8일 트위터를 통해 재무부의 이번 조치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제재 회피가 주요 업무인 가상화폐 믹서업체들을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발의한 러시아 가상화폐 투명성 법안은 가상화폐 세탁을 통한 제재 회피 등 이런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믹스 위원장이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국무부가 보상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하는 가상화폐가 불법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의회의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8일 재무부는 토네이도 캐시가 2019년 설립 이래 70억 달러가 넘는 가상화폐 세탁에 관여했다며 이 믹서 업체를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특히 북한 당국의 후원을 받는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탈취한 4억 5,500만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를 돈 세탁하는 데 토네이도 캐시가 사용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믹서랑 가상화폐를 쪼개 누가 전송했는지 알 수 없도록 만드는 기술로 이 과정을 반복하면 자금 추적과 사용처, 현금화 여부 등 가상화폐 거래 추적이 어려워집니다. 미 정부가 북한 관련 믹서 업체에 대해 제재를 부과한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에 앞선 지난 5일 재무부는 북한 해커들이 탈취한 가상화폐 돈 세탁에 관여한 블렌더를 믹서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제재한 바 있습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블렌더는 라자루스가 지난 3월 블록체인 비디오 게임 엑시 인피니티에서 탈취한 가상화폐 6억 2천만 달러 중 일부를 세탁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사이버 전문가들은 재무부가 최근 북한 해커들의 가상화폐 돈 세탁에 활용된 믹서 업체를 제재한 것과 관련해 지속적인 후속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세탁된 가상화폐를 달러 등으로 전환하는 창구를 압박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옵니다. 박형주 기자입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비영리단체인 국제컴퓨터과학기관의 니콜라스 위버 선임연구원은 11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재무부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믹서 업체 토네이도 캐시에 대해 사이버 보안업계에선 가상화폐 탈취의 핵심 요소로 유명했다고 말했습니다.
Because it is well known in the computer security community that Tornado Cash is basically one of the key pieces.
해커들이 가상화폐 중 하나인 이더리움을 탈취한 뒤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토네이도 캐시에 넣어 더러운 돈을 깨끗하게 보이게 하는 것일 정도로 가상화폐 돈 세탁에 매우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믹서란 가상화폐를 쪼개 누가 전송했는지 알 수 없도록 만드는 기술로 이 과정을 반복하면 자금 추적과 사용처, 현금화 여부 등 가상화폐 거래 추적이 어려워집니다. 위버 선임연구원은 지난 5월 언론 기고 등을 통해 토네이도 캐시가 북한 해커들의 가상화폐 돈 세탁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며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실제로 미 재무부는 지난 8일 토네이도 캐시가 2019년 설립 이래 70억 달러가 넘는 가상화폐 세탁에 관여했다며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북한 당국의 후원을 받는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탈취한 4억 5,500만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를 돈 세탁하는데 토네이도 캐시가 사용됐습니다. 또 북한 해커의 소행으로 지목된 6월 블록체인 플랫폼인 하모니 브릿지 해킹 사건에서 탈취된 암호화폐와 지난 2일 가상화폐 관련 기업인 노마드가 탈취당한 가상화폐 중 일부도 토네이도 캐시에서 세탁됐습니다. 위버 선임연구원은 토네이도 캐시 지갑에는 여전히 상당한 금액의 북한 자금이 들어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무부 조치 이후 토네이도 캐시의 로만 세메노프 공동 창업자는 트위터를 통해 자신의 관련 자산이 동결되었음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토네이도 캐시 공동체는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선량한 이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위버 선임 연구원은 선량한 이용자 가운데 수십만 달러어치에 달하는 자금의 출처를 감춰야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고 반문했습니다. 또한 믹서의 세탁 과정에서 북한 해커들의 가상화폐와 섞인 자금은 이미 오염된 자금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위버 선임 연구원은 토네이도 캐시 같은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아 북한 해커들은 또 다른 인기 있는 믹서 업체를 찾아 움직일 것이라며 재무부가 이런 업체들을 계속 제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크로스체인 브릿지 업체들이 이미 상당한 돈 세탁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면서 이 중 렌 브릿지가 다음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Ren Bridge. So Ren Bridge is a tool that allows you to throw in cryptocurrency from one cryptocurrency system.
렌 브릿지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각기 다른 종류의 가상화폐 간 거래와 자산 이동, 교환을 쉽게 하기 위해 고안된 서비스 업체로 믹서처럼 돈 세탁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고 위버 선임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블록체인 분석 업체인 엘립틱은 10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렌 브릿지가 2020년부터 랜섬웨어와 암호화폐 해킹 등 다양한 사이버 범죄 활동으로 얻어진 최소 5억 4천만 달러의 자산을 세탁하는 창구로 활용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북한이 지난 2021년 8월 일본의 암호화폐 거래소 리퀴드에서 탈취한 3,380만 달러도 포함됐다고 이 업체는 지적했습니다. 한편 미 연방수사국 FBI에서 사이버 등 대북 제재 이행 업무를 담당했던 니 칼슨 TRM 분석관은 11일 VOA에 재무부의 토네이도 캐시 제재가 단기적으로는 상당한 파급력이 있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효과가 사라질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칼슨 분석관은 최근 일어난 대부분의 해킹 사건에 토네이도 캐시가 활용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용자가 많을수록 익명성이 더욱 잘 보장되는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이더리움 거래에선 이를 대체할 서비스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토네이도 캐시와 같은 사용자 익명성 보장 기능을 구현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아 조만간 대체할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할 것이라며 따라서 이번 제재의 효과가 중장기적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 측에도 토네이도 캐시나 이에 상응하는 서비스 부재가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을 주겠지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아니라고 칼슨 분석관은 말했습니다. 북한은 이미 익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호남 믹서를 활용해 탈취한 자금을 세탁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으며 토네이도 캐시 제재는 이런 전략의 한 층위만을 차단할 뿐 다른 길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칼슨 분석가는 쉽지 않지만 북한 해커들과 불법 금융 네트워크를 옥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칼슨 분석관은 가상화폐의 경우 탈취한 자금을 달러 등 법정 통화로 최종 전환하기 위해 통상 가상화폐와 현금의 상호 전환이 가능한 가상화폐 장외 거래를 이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거래가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일부는 음성적으로 혹은 공공연히 범죄를 돕는 데 활용된다면서 이런 산업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강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칼슨 분석관은 범죄자들의 가상화폐를 법정화폐로 전환하는 데 도움을 주는 브로커들이 사용하는 외국 금융기관을 제재하는 데 미 당국이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행 법률에 따라 미 수사 당국이 외국 은행의 미국 내 대행기관을 통해 해당 은행의 기록을 압수할 수 있고 또 범죄자가 보유한 외국 은행 내 자산을 대신해 미국 내 대행기관 계좌의 자산을 압수하는 것도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칼슨 분석관은 이런 도구들을 활용하면 북한이 국제적인 자금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돈 세탁 네트워크를 방해할 수 있고 특히 북한을 돕는 가상화폐 장외 거래 관련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가상화폐 탈취 등 사이버 범죄를 통한 수익을 통해 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의 3분의 1가량을 충당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과 한국, 캐나다의 북한 인권 관련 시민사회 단체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유엔 사무총장에게 유엔 인권기구 서울 사무소장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하는 공동서한을 보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도 중국 내 탈북난민 문제 등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유엔 사무총장실의 적극적인 관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입니다.
미국과 한국, 캐나다의 7개 북한 인권 관련 시민사회 단체가 11일 한국에 도착한 안토니오 구티우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공개적으로 공동 서한을 보냈습니다. 유엔이 결의를 통해 설치한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의 차기 소장을 조속히 임명해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한 유엔의 결의를 보여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단체들은 서울 유엔인권사무소가 북한 내 반인도적 범죄를 규명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추진돼 설치된 점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가장 책임이 있는 자들을 기소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유엔의 책임 규명 노력을 보장하기 위해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에 따라 지난 2015년에 서울 유엔 인권 사무소가 설치됐지만 2020년 시나폴슨 초대 소장이 떠난 뒤 2년 넘게 후임자가 공석이어서 우려가 크다는 겁니다. 단체들은 이런 중요한 자리의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인권 옹호자들 사이의 우려도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년간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유지하거나 문서 기록 목적으로 탈북민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언론과 시민사회에 정치적이거나 관료적이지 않으면서 권위 있게 말할 수 있는 유능한 수장이 없었다는 겁니다. 단체들은 또 곧 출간 예정이던 북한 정권의 납치와 강제 실종에 관한 보고서가 아무런 설명 없이 지연되는 것도 이런 소장 공백의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우려가 소장의 부재로 인한 건 아니겠지만 이런 공석의 장기화는 전체주의 국가가 자행한 반인도 범죄에 대해 책임 규명을 확실히 하겠다는 유엔과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의 약속에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서울 유엔 인권 사무소 부소장의 대행 역할에 대한 모호성 등 명확성 부족이 시민사회의 다른 이해 당사자들과 관여하겠다는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의 의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며 소장의 조속한 임명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 서한은 미국의 북한인권위원회와 루멘, 캐나다의 한보이스, 한국의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과 북한인권시민연합, 물망초, 탈북자 동지회가 참여했습니다.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의 이용환 대표는 이날 VOA에 이번 공동서한은 북한 인권을 개선하겠다는 유엔의 약속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우려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무총장이 과연 이제 북한 인권 문제를 중요한 여러 나라들 문제로 하나로 보고 있는 것인가라는 이제 회의론, 의구심 또는 이제 어떤 불만도 누적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이 공석 상태인 그 유엔 사무소장의 자리를 비워놓은 상태가 도저히 이제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서한으로 분명히 보내고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우선적으로 이제 그 여기에 이 중요한 자리를 채우고 또 유능한 사람, 또 적극적인 사람을 또 인선을 해줄 것을 환기하도록 요청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인권단체들은 앞서 BOA에 지난 몇 년간 한국의 문재인 전임 정부가 탈북민단체와 북한인권단체들에 대해 사무조사를 강행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보내는 것을 법으로 처벌하며 탈북 어민을 강제 북송하는 상황에 대해 서울 유엔인권사무소가 적극 우려를 제기했어야 했다며 소장 부재의 공백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앞서 지난 8일 일본 도쿄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유엔인권기구가 북한 내 인권침해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규탄 입장을 매우 명백히 표명해왔다고 밝혔지만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운영 등 책임규명 이행에 관해선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유엔 사무총장실이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10일 BOA에 유엔 사무총장실이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관여할 수 있다며 중국 내 탈북난민 문제를 그 예로 지적했습니다.
There are a variety of ways also to deal with the Secretary General.
중국 내 구금 시설에 갇혀 있는 탈북 난민 보호를 위해서 국제 노력이 필요하며 유엔 사무총장실이 중국 다른 나라들과 협상하며 관여해 문제 해결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유엔 사무총장실을 비롯해 유엔 기구들이 이에 관해 적극 움직이기 위해선 당사국인 한국과 유엔에서 영향력이 큰 미국의 적극적 관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11일 VOA에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 정부가 바이든 행정부를 향해 북한 인권 특사 지명을 공개적으로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최근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임명한 것을 지적하며 5년 반 넘게 공석인 북한인권 특사 자리를 채울 것을 바이든 행정부에 공개적으로 촉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는 이날 BOA에 바이든 행정부가 이미 한국의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임명으로 압박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I think the Biden administration already is feeling pressure because South Korea has appointed a
킹 전 특사 등 미국 전문가들은 미국 의회가 올 가을쯤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채택하면 바이든 행정부의 특사 임명에 대한 압박이 더 가중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의 이용환 대표는 궁극적으로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과 한국의 북한 인권 국제협력 대사, 미국의 북한 인권 특사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장 등 4명이 모두 임명돼야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동력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을 살릴 수 있는 시기인데 박자가 맞으려고 하면은 이제 미국의 북한인권 특사도 소속 임명이 돼야 되고 서울에 있는 유엔 북한인권 사무소 소장도 채워져야지만 이 네 명이 이제 중요하게 국제사회에서 계속 북한인권 문제가 어떤 핵 위협이나 이런 것들을 덮이지 않고 인권 문제가 선명하게 이제 어떤 중요한 사안으로 계속 관심을 환기하고 국제사회가 어떤 비판 감력을 또 촉구하는 한편 또 이제 북한이 대화의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지렛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네 자리가 조속히 다 채워져야지만 가능할 것이다 라는 그런 그 시급성도 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이 미국의 대화 제의를 거부하며 핵과 미사일 위협을 지속하는 가운데 미국 의회에서는 새로운 대북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재가 현 국제 정세에선 작동하지 않는다는 회의론과 함께 중국에 대한 다양한 압박 카드를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민주당의 밤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은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한 한인 행사에서 새로운 대북 전략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We need a new strategy, a real strategy to deal with North Korea.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진지한 외교와 진정한 로드맵을 우선하는 전략, 그리고 현실의 기반을 두고 지렛대와 외교, 협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구축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메넨데즈 위원장은 또한 이런 새로운 대북 전략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 동맹과의 협력, 그리고 북한의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뿐 아니라 인권을 다루는 것이 필수적임을 인식하는 것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들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이어지고 7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새로운 대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 공화당 간사인 스티브 샤본 의원도 최근 VOA에 북한의 반복적인 미사일 실험과 관련해 김정은은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어쨌든 우리의 관심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 정부와 협의해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이 오랜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회 내에선 오랫동안 진전이 없는 북한 문제에 대한 피로감도 높지만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이 더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특히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은행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가 대표적인 요구입니다. 샤보드 원은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압박해야 한다며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금융기관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제재는 분명히 중국의 관심을 끌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세컨더리 제재는 공화당과 민주당 정부 모두 꺼려온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at would most assuredly get their attention, but it's something that both Republican and Democratic administrations have been reluctant.
그런가 하면 현 국제 정세에서 대북 제재가 작동할지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하원 외교위 아테소 위원장인 민주당의 아미베라 의원은 최근 워싱턴의 한 싱크탱크가 주최한 대담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제재가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를 막아온 중국이나 러시아와 함께 무슨 조치든 취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겠다고 비판했습니다.
I don't know that sanctions are going to be effective. You don't really, at this juncture, I wouldn't depend on the UN Security Council.
베라 원은 북한의 핵역량이 가까운 미래에 제거될 것으로 보진 않는다며 북한 문제는 이런 맥락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의 앤 와그너 하원 의원은 최근 청문회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 체제를 이행할 것으로 더 이상 기대할 수 있느냐며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소수 의견이긴 하지만 중국의 대북 압박을 유도하기 위해선 중국은행에 대한 제재 마련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습니다.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하원 의원은 최근 청문회에서 우리가 중국의 개별 은행을 제재할 수도 있지만 그들은 미국과 거래하지 않는 작은 은행들이라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중국이 행동을 바꾸지 않는다면 모든 중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제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을 염두에 두고 북한 등 역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적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주일 미국 대사를 지낸 공화당의 빌 해거티 상원 의원은 최근 본회의장 연설에서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위협을 거론하며 미일 연합훈련 확대 등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방어와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매우 긴급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샤보드 의원은 한국과 일본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추가 배치하는 방안을 다시 논의하는 것도 한 방안으로 제시하며 그것은 중국이 원치 않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의회 내 일각에선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를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최근 본회의장 연설에서 북한의 도발과 이에 따른 제재가 반복되는 악순환을 깨야 한다며 제재를 계속 추가하는 것만으로는 무장해제를 강요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할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는 가치 있는 장기적 목표지만 우리는 겸손하게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협을 낮추는 가능한 단계적 조치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제한적 핵 보유를 허용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에도 있습니다.
We need to do more and we need to expect less and settle for less. And less would be if Kim retained a small number of nuclear.
셔먼 의원은 미국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이제는 더 많은 것을 하되 덜 기대하고 작은 것에 만족해야 한다며 강력한 모니터링을 전제로 한 북한의 제한적 핵 보유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투데이 2부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49년 8월 10일 전쟁으로 인한 희생자 감소 그리고 보호를 위해 1949년 8월 12일 국제조약인 제네바 협약 제3협약이 체결됩니다. 제네바 협약은 전쟁에서의 희생자를 보호하기 위한 실정 국제법입니다. 제네바 협약의 모체는 1864년 체결된 전쟁 중 부상자의 상태 개선을 위한 협약이었습니다. 1864년 적십자의 창설자인 앙리 디낭의 제안으로 국제회의가 열렸고 이 회의에 참석한 미국과 유럽 등 17개국 대표들의 합의로 전쟁 중 부상자의 상태 개선을 위한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이 협약은 이후 두 차례 수정 보완돼 전쟁 희생자들을 보호해왔지만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 그 원칙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948년 이 협약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국제적십자회의가 열렸고 이 회의에서 4개의 협약안이 제정됩니다. 그리고 한 해 뒤 1949년 8월 10일 4개의 협약안이 제네바 협약으로 체결된 것입니다. 제네바 협약은 이후 66개 나라의 조인을 거쳐 한 해 뒤 1950년 10월 그 효력을 발휘합니다. 1971년 8월 10일 대한적십자사가 북한의 남북가족찾기회담을 제의합니다. 이산가족 상봉은 한국전쟁 이후 남북분단으로 헤어진 후 흩어져서 소식을 알지 못하는 천만 이산가족들이 서로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산가족 상봉은 1953년 12월 11일부터 1954년 3월 1일 기간 휴전협정 제3조 제59항의 근거에 설치된 실향민간 귀향협조위원회가 남북 이산가족 문제를 인도적 차원에서 해결하기로 한 이후 첫 접촉이 시작된 것입니다. 1971년 8월 10일 대한적십자사 최두선 총재가 특별 성명을 통해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을 제의했고 북한 적십자 중앙위원회 손성필 위원장이 답신을 통해 호응함으로써 남북 적십자 간 사상 첫 회담이 이뤄집니다. 그리고 그 후 20여 차례 예비회담이 이뤄졌고 5개 항 의제 합의합니다. 그러나 실질적 진전과 상봉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한에선 1972년 10월 유신이 선포되고 남북관계도 얼어붙으면서 이산가족 찾기는 더 이상 추진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985년 5월 27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된 남북적십자회담을 통해 9월 23일부터 30일까지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 및 예술공연단 교환 방문이 분단 40년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희 VOA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들이나 다양한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주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번입니다. 1-202-382-5325번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